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8일째 계속됐습니다. 항의 시위는 어제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미국 대도시에서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천 명의 국가의사당 앞 잔디밭과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침묵은 폭력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뉴욕 맨해튼에도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큰 충돌이나 약탈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폭력 시위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야간 통행 금지령도 발동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 눌러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됐습니다. 한편 미 대중음악계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위해 어제 하루 동안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검은색 사진을 올리는 블랙아웃 튜스데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해 촉발한 시위와 관련해 폭력을 부추기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계정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그룹 안티파로 가장한 백인주의 단체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안티파 US라는 이름의 이 계정은 지난달 31일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라며 동지들이여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등의 트위터 글을 남겼습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이날 CNN 등 언론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이 계정이 우리 플랫폼의 조직, 스팸 규정과 가짜 계정 생성 규정을 위반해 삭제했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83만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는 10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남미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브라질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55만여 명, 사망자는 3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브라질의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약 3만 명가량 증가했으며 1일 사망자도 1,200명 이상 나오면서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에서의 발병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하기 이전인 3월에 전면적인 무급휴직에 따른 위험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타결 이전 근로자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양국 정부의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재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AC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 전까지는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일 뿐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선보일 수 있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국영 고려 항공이 10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함경북도 북부는 내일 새벽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 자유는 도덕적으로 기묘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장관은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180일 이내에 국제개발처 처장과 미국의 외교정책과 해외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국제종교자유를 우선시하는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국제개발처장과의 협의하에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를 국제종교자유를 촉진하는 사업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장관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이나 특별 감시국 등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장들에게 국제 종교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알리고 지원하며 해당 국가에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적합할 경우 국무장관과의 조율하에 상대국의 국제 종교자유와 종교로 인해 수감된 개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국무장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의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에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정책을 옹호해야 합니다. 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국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지난해 말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선보일 수 있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할 매우 강력한 옵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장을 맡고 있는 샤프 전 사령관은 따라서 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옵션이 중요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말할 매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매우 어려운 전장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is a very difficult battle space in Korea. And that's because of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he proximity of all the artillery.
북한군 규모와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배치된 북한 포병 전력 등에 대한 대응은 지상, 공중, 잠재적으로 해양과 사이버 영역에서 동시에 신속 정확하게 조율돼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참모를 비롯한 많은 한미연합사 상급 지휘관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은 준비태세와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연합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올바른 상황인식을 하게 만드는 일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large part of it is situational awareness.
한미연합사의 임무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간 뒤에도 한반도 내 평화 유지 등 기존과 다른 역할이 유엔사에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를 놓고 그 의도에 대해 성능 개량 등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재직 시절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진화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드는 계속해서 방어용 무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를 놓고 한국 국방부는 성능 개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장비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한국에 배치한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비와 개량을 요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보여준 미사일 위협은 특히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체계 진화에 따른 항시적 평가를 토대로 개선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항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비 교체는 사드를 가장 최신 상태로 운영하면서 즉각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례적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gain, all equipment that's deployed has to be maintained and kept in the most modern condition.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 계획은 사령관 재직 시절 저의 요청에 따라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우선 이번 장비 교체는 그런 계획과는 연관이 없으며 사드 성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가령 한미 양군이 2017년 여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동시에 발사했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현무2 미사일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연료 추진체의 교체 등 부품 교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 역시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정말로 단순한 이치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This is what was behind the request I made as the commander.
우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수권법과 미사일 방어청의 예산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나 공대지 위협을 보다 수월하게 한눈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가 몇 년 전에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무기체계의 감지 센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체적 방어체계를 똑똑하게 진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미국, 북한 그리고 특히 북한을 포함한 영내 모든 당사자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기존 무기체계로도 북한의 위협을 폐퇴시킬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감지 센서 통합 계획의 적용에 따라 북한에 부상하는 위협까지 폐퇴시키도록 똑똑하게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배치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사드 체계의 장비 교체 주기가 짧다는 이유로 성능 유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관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것은 배치 시작 시기가 아닌 사드 체계의 생산 연식에 따른 사령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미 한반도에 배치되기 전부터 사드 체계는 존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이 완료된 사드 포대는 모두 6문이었고 그중 이미 하나는 괌에, 두 번째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장비 교체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중앙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classically Chinese.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 지시에 벗어나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불 정책은 한중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지시이며 이 중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 장비 교체는 이와는 무관하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가 위태롭다고 보겠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관련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길 원합니다. 현 교착 상태와 중국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한국의 취약성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합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공격 성공 가능성을 방어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조하는 것과 반대로 말입니다. 미한 동맹은 단순히 중국을 안심하도록 보장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공동 이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공격용 무기의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체적 방침에 따라 한국에 배치한 사드도 공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his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submarine modernization plan known as K3.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 체계 자체는 미한 동맹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방어용 목적으로 운용될 겁니다. 다만 사드의 조기 경보 장비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다른 무기 체계에 전달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편입 또는 통합과는 무관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공격과 방어의 통합 방향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한국의 군 현대화 계획 중 하나인 킬체인과 독자 미사일 방어 전략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방패만으로는 적의 궁병이 쏜 화살들을 견디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한 양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론 화살을 방어하는 동시에 적 궁병을 살상하기 위한 원점 타격 또 동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용 무기가 감지한 센서 정보를 다른 공격용 타격 무기체계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가령 사드가 제공하는 감지 정보가 잠재적으로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드 자체의 목적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향후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략이 정보 공유에 기반해 추진 중이라면 일전에 강조한 한일 지소미아 유지와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So the Sunam launches I was talking about all were oriented to the east and flew toward.
가령 지금까지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일본 북해도 방향으로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도 자체 감지 센서가 있지만 다른 각도를 통해 관측하고 있습니다. 즉각으로 관측하고 있는 한국과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서해안을 따라 오키나와를 향해 발사할 경우 발사선상에 따라 일직선으로 감지하고 있는 한국이 관측하지 못하는 정보를 즉각 방향에서 일본이 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유지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장비 교체에 대해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10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여객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0년 연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이 보유한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안전기준을 근거로 EU 내 운항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한적 운항만을 허용하는 항공사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안전 목록 갱신은 EU 항공안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화상회의에서 회원국 안전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또 관련 평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등 22개국 96개 항공사입니다. 또 운항이 제한된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포함해 이란항공과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코모로항공 등 3개사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2010년 3월 러시아제 TU-204 기종을 도입한 이후부터 운항 제한 대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2대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 두 항공기에 한해 역내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은 EU 내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의 항공기는 유럽연합이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권고한 선박들에 대해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선박들은 또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10척의 선박에 대해 제재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각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 패널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면서 제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문제의 선박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발표된 새로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제재 지정이 권고됐던 선박 중 3척이 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제재 지정만으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막았을 것으로 가정할 순 없지만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에 제재 지정이 권고된 선박을 모두 합치면 중복 선박을 제외하고 총 22척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 3척의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린 이후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전문가 패널의 선박 제재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권고 선박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국제 해상을 유유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권고 대상 선박이었던 시에라리온 선적의 식민양 888호는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올해 지정 권고 목록에 오른 다이아몬드 8호는 지난달 27일 한반도 서해 해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으로 지정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항구로에 진입이 금지되며 만약 해당 나라 해역에 진입했을 경우 억류돼야 합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될 경우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제재 권고 대상 선박 22척 중에는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10척으로 가장 많았고 한때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선박이 7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과 토고, 베트남 등에 등록되거나 선적 여부가 불분명한 선박들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아닌 제3국 선박들은 해외 항구에서 직접 유류를 실은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에게 넘겨주거나 반대로 북한 선박들로부터 석탄을 넘겨받아 해외 항구에 하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선박들에 대해 제재 조치가 제때 이뤄졌다면 해외 항구로의 입항은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한 전직 위원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실제 채택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이 전직 위원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시작한 2009년 이후 권고 사항이 실제 채택된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면서 권고사항이 문서화된 증거를 수반하는 등 타당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분명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는 대북제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이지만 제재 승인을 위해선 두 곳 모두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제재 지정을 막고 제재 이행의 효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와 달리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 나선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You all know that China and Russia have presented a draft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장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한 건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금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 규정에 부동산 거래와 북한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는 이행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규정을 개정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제공 금지와 선박 등록 취소, 선박 항공기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이 대북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이 대북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대북거래금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 등을 근거로 규정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북 판매 공급 이전 금지 대상 품목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지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 제3국의 캐나다 국적 개인과 단체는 북한 국적자, 북한을 대신해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혹은 영사활동에 사용되는 캐나다 영토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인도주의 예외 인정 등 적용 예외 조건을 적시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대북 제재 대상과 대리인이 소유한 자산의 매매와 이들을 위한 자산 사용 금지 등에 관련한 조항과 대북 거래를 촉진시키는 목적에 금융과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를 명시한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 내에서의 외교 혹은 영사 임무와 유엔에 의해 실행되거나 유엔과 협력해 진행되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임무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는 이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혹은 조선국영보험공사를 포함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캐나다 정부가 금지한 활동도 예외사항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무기 등 금수품 수출입,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품 공급, 기술적 지원, 혹은 북한의 핵 확산 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 제공, 선박 등록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해 개정한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 만에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개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기존 대북결의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 1일 현재 북한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대북제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되는 겁니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ill any of these transactions happen in US dollars? That is the currency that North Korea overwhelmingly prefers to deal with.
미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애국법에 의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선 해당 법안이 너무 오래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잠재적 위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specifics of those laws haven't been changed for a long time, and so some of them are outdated. The thing that I think everybody is going to want to watch.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들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 관련 해상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Moon and Trump administrations are not fully on the same page.
스나이더 국장은 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제재라는 장벽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re's really two aspects to that. One is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the other is
북한이 최근 이어진 한국의 대북 지원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듯이 이 같은 내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북한 선전 매체 서광은 지난 1일 최근 남조선 정부가 협력 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북 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 스스로도 법안 개정을 통해 실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the Moon government, they're looking for any and all possibilities to really start reopening the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 I don't even think they're looking for big forward progress.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올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방부가 무급 휴직 중인 주한 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약 4천 명의 주한 미군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일 연말까지 모든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일부 분담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고 다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 이전인 3월에 전면적인 무급 휴직에 따른 일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분담금 협정이 만료된 이래 주한미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비용, 보급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관리 감독 비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준비태세와 한국인 근로자, 그리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공약이 직접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한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 근로자의 노동비 분담이 보다 공정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하게는 동맹의 최우선 과제인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효가 만료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선 공정한 분담이 두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강력히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한국도 그와 같이 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없이는 핵심 방어시설 건설 계획이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을 위한 보급 지원 계약도 계속 미국이 전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공정함을 가치로 하는 동맹은 계속해서 분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도 위험에 처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한국 측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의 힘든 시간이 끝났다고 반겼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일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한국 측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들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한국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거절로 지난 4월 1일부터 4천 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3일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과 집행 방식 등에 대한 문안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때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엔 방위비 분담금 전액이 아닌 일부인 인건비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집행이기 때문에 비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방안을 집권여당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제1야당 또한 미국이 수용한 사안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반적인 연합 방어 태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지 타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나 뭐 지금 미국 상황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해 있어서 뭔가 업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필요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미 국방부가 이번 결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힌 대목이 미국의 보다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한국 측이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증액을 시켜야 하는 쪽은 미국인 거고 한국은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버티기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한국인 근로자 문제였어요.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임시 방편으로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여유가 생긴 거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놓고 한국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미한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거듭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기관과 언론 등도 한국을 선진경제, 힘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초청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일 VOA에 이번 초청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여러 누적된 업적을 보여준다며 이미 2008년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됐을 때부터 위상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In some ways goes all the way back to South Korea's inclusion in the G20. But in 2020, this has been a very tumultuous year and very few countries have experienced.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2020년은 매우 격동기였고 성공을 경험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은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거듭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살리려고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irst, it's pretty clear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to try to lock this opportunity in. I think that we have to wait and see.
스나이더 국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직 관리와 경험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했던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G7 초청은 한국이 일구어낸 격상된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s progress has been steady and rapid. I'm not sure that one can pinpoint any one particular point in South Korea ha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특정 순간을 꼭 짚어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발전은 꾸준하면서도 빨랐다며 높아진 위상 속에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연구기관들과 언론 매체들은 각국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들에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올해로 8년째 발표한 혁신 지표에서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혁신적인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US World and Report 잡지는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 등과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지표에서 올해 한국을 9위로 꼽았습니다. 이 지표는 지도력,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군사력, 국제 동맹관계를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2015년 10위를 기록하는 등 거듭 선두국가로 꼽혔습니다. 올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었으며 이 밖에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7위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2020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25위에 꼽혔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히 한국의 시장이 개방적이라며 지난 8년간 한국을 대체로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라며 하지만 폭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은 1일 사적으로 의뢰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맡은 마이클 베이든 부검인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이어질 만한 다른 질병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어난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미네소타주의 항의 시위가 주말을 거치면서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까지 확산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관이 몇 분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후 약 1시간 뒤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경찰관 데렉 쇼빈은 해고되고 살인과 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잠잠해지지 않고 규모는 더 커져갔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위대와 경찰관 격렬한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관 중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켄터키주 루이빌에선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됐고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말 이후 워싱턴 DC와 23개 주에서 주 방위군이 추가로 1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백악관 근처엔 군 트럭 수십 대와 군병력 수천 명이 동원됐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가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 군을 전국 전역의 주와 도시에 동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의 데릭 존슨 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 나라가 인종 문제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 this country not dealt with the issues of race.
존슨 회장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다른 흑인이 살해될 때마다 창문에 깃발을 달곤 했다며 지금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그 깃발을 다시 달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1920 to 1933, we used to hang a flag out of our window saying another man was lynched yesterday. We have to hang out that flag once again on social media.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내 인종차별은 미국이란 나라가 수백 년 전 만들어졌을 때 노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미국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되게 많은 나라들이 노예를 이용했지만 뭐 다른 나라 했다고 우리가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은 되게 shameful한 노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데리고 온 그 흑인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갖고 이제 상처가 많았죠.
백전 연구원은 TV 등에 비춰지는 현재 미국 내 폭력적인 시위 모습이 거짓은 아니라면서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적으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하고 그분들 서포트하고 메시지 서포트하고 근데 민주주의에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많지만 그 힘 그 중점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인종 뭐 학교 학벌 이런 거 다 떠나서 시민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표현의 자유, 그 집회의 자유, 뭐 진짜 자유가 끝없이 있는 나라라서 그거를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는 백지은 전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유를 시민들이 책임감 있게 누려야 한다는 걸 이번 시위가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완전한 국가는 아니고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 한민족이 아니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문화나 인종, 학벌 진짜 다양한 진짜 이 세상에서 있는 나라들에 다 와서 미국에서 그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당연히 힘든 점 있죠. 이제 서로 이해가 못하고 우회할 수도 있고 언어는 어떤 때는 영어 못하면 언어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 다름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그 시각이랑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완전한 국가는 아직은 아니고 아니지만 계속 더 완전하게 하려는 노력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통상 미국의 시위는 이번 시위처럼 과격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Usually it's not violent as the kind of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사람들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우려를 표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흑인 남성의 죽음에 연루된 경찰관이 체포됐고 재판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olice officer who was involved in the death of this person has been arrested.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곧 저지당한다면서 북한에선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이 3일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등 안전 강화를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남북한의 자전거 문화가 생계와 여가로 나뉠 정도로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공보국은 3일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자전거의 날은 유엔 총회가 지난 2018년 지구촌의 200년 역사를 가진 자전거의 독창성과 지속성, 다용성을 인정해 제정한 날로 유엔은 자전거가 인류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자전거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환경보호와 건강증진, 비용효율적 운송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심장병과 뇌졸중, 특정 암, 당뇨, 사망의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유럽 국가들이 더 신축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유럽인들이 대중교통 대신 걷기와 자전거를 선택하면서 유럽 주요국의 대기오염 수준이 절반 아래로 감소하자 자전거를 더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엔은 자전거 전용차로 확대 등으로 국제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We are building hundreds of cycling lanes here within the city. We have
아부다비 교통 당국자는 평양 면적의 절반 가량 되는 아부다비 시내에 거리가 400km에 달하는 수백 개의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전거 대여 시설도 소개했는데 이곳 워싱턴이나 한국의 서울,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입니다. 가령 워싱턴은 간편한 카드 결제를 통해 $6를 내면 자전거를 평균 1시간 30분까지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북한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고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2년 평양시 도로에 흰색 선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를 긋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도했고 2년 전엔 관영매체 조선의 언어를 통해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양 출신 탈북민들은 VOA에 이런 보도와 평양의 현실엔 큰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은 자전거가 생계수단으로 생활 필수품이지만 평양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전거가 한때 잠시 급증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자전거 통제가 강화돼 대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대외협체 지배인 출신 켄 씨와 또 다른 관계자는 2일 VOA에 평양의 도로가 매우 좁아 보행자와 자전거에 대한 차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평양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이 자전거를 너무 풀어놓으니까 밤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짐이랑 싣고 다니는 게. 근데 이 짐 속에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거가. 그 사람들이 너무 싸다니니까 자전거가 있으니까 쉽게 싸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속에 불순분자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자전거도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까 봐 못하게 하는 거죠.
평양에서 자전거는 일부 전용차로에만 탈 수 있고 보행자 도로나 일반 도로 등 대부분의 길에서는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익명을 전제로 VOA에 시장화가 발달하면서 평양역과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자전거 택시는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 출신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북한은 자전거 문화 자체가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 자전거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운동, 헬스.
아, 건강을 위해 스포츠, 건강 스포츠. 그리고 교통수단 아니에요?
교통수단 아니고 동네 이마트 같은데 이제 네, 잠깐씩 다녀오는 거.
아, 그래도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 삼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뭐 전철 못 타고 버스 못 그렇죠. 타고 아니라
운동을 하려고 네.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북한에는 대표님 네. 자전거 탈 때 그냥 정장 입고 출근하잖아요. 여기 한국 분들은 자전거 탈 때 너무 화려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전거 타면 되는데 그게 요 몸에 붙는 팬츠에 뭐 모자에 대기 다 있더라고요.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자전거 한 대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네. 부의 상징 아니니까 몇 천만 원대가 되는 자전거도 있고
미국에 사는 켄 씨도 건강과 여가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미국인들과 북한인들의 자전거 문화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들에게 자전거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고마운 존재지만 지방 여성들이 엄청난 짐을 자전거에 싣고 이동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 그 지방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여자들이 그 대낮에 그 삼, 뭐, 여름 같은 데 뭐 거의 북한도 뭐 한 35도, 3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해가 또 쨍쨍쨍쨍 쪼인 데다가 지방 같은 건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포장 도로가. 차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 무슨 사막에 그 모래 폭풍 불듯이 엄청 모래가 날리거든요, 먼지가. 그 속을 그 다 먼지 먹고 햇빛에 쬐하게 태우면서 그 뒤에다가 있죠. 자기 체중보다도 한 10배 되는 짐을 싣고, 심을 짓면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 그 여자들, 남자들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유엔은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모든 회원국에 자전거 문화 발전을 위한 안전 등의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6월 3일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합니다. 제미니 4호를 타고 우주로 떠난 화이트는 세 번째 지구 궤도 비행 도중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화이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0여 분간 유영을 했습니다. 제미니 4호는 지구 궤도를 총 62차례 선회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화이트가 우주 유영을 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은 당시 미국과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여온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입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화이트보다 약 3달 앞선 3월 18일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루에서 세계 172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온실가스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환경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2일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 산림 보호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 발표됐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마련됩니다.